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지난 시간 10절까지 나누었으니까 11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래서 서로 공동체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결단과 헌신은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무분별한 희생이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물론 복음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헌신을 뜻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모든 사회적 책임까지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자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자리에 놓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자, 12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한 문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사인데요. 누가는 구원의 복음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표적들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더 확고히 증거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본소에서 거듭거듭 예수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또 그러한 까닭은 이 누가 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증거해 주기 위한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문둥병이 낫기를 간구하시는 자에게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자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심과 동시에 병든 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관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자,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명령은 앞선 4장 41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먼저 메시아로서 할 일을 하고 희생적 고난이라는 그의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은 메시아적 표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진 것을 경계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적 행동을 보고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내세우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레위기 4장에 규정된 의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즉 문둥병자를 치료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동이 저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처럼 분명한 메시아적 권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핍박함으로써 그 완악성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입 다물어지겠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광적으로 자기가 낫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가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다한 무리에 감명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아닌 치유하시는 권능만을 원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따라해야 할 충분한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7절로 갈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더라. 누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수하고 랍비들이 제정한 전통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세속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율법 규례들을 제정한 것도 그들이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이 없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예배에 끼친 영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결정적이었어요. 성전과 제사장 직제가 없어진 후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적인 합리주의가 계속하여서 유일한 종교적 교육을 전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세상의 종말에 있을 부활과 천사의 고백을 가르쳤고 부활 후에는 인간이 보상을 받는다고 그들은 또한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메시아적 소망, 민족주의, 반로마 제국주의를 고취시켰지만 그렇다고 열심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반목은 크게 다르는 것이었어요. 한편 교법사는 석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석학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 연구와 율법 연구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종파적 일파를 이루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유대의 법적 전통의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미 충돌한 바 있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 일일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을 좀 일찍 좀 듣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5장 18절로 26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주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죄와 부패와 오염을 예시하는 거죠. 병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병 걸린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 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중풍은 죄가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마비 증상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이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까지도 사하셨으며 무리에게 죄사함의 교훈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운 좋게도 예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서로 도와서 일을 해야 하며 가난한 죄인을 구주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친구를 치유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위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으므로 어떠한 것도 심지어 문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그들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자기 중풍병자 그 친구를 침대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간단히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죄와 죄사함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신 기회로 중풍병자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의 병은 죄의 결과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십중팔구는 그러하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치유는 영적 치유의 외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셨음을 선포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 백성들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귀신 추방을 목도함으로써 이미 주님의 권세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지니셨음을 지금 이 병 낫게 하는 사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병 고침의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대한 주님의 선언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돌에 맞으실 뻔한 적도 있으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와요. 헤아려 보니까 23번이나 등장하는데 24절에서 그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청중들은 이 호칭에 그러므로 아마 익숙해 있었을 겁니다. 이 오천 선지자의 에스겔이 80회 이상 사용했고 다니엘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인자는 주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즐겨 사용하신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복음서에 최소한 82번가량 나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인자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유대 백성들은 이 호칭의 메시아적 특징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주께서 사람들과 동등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인자하였던 또 인자였던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로잡힌 백성에게 나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는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그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주 그냥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모든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레위의 이러한 행동은 제자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레위로,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레위가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 새로 얻은 이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는 그 잔치는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베푸실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한 것은 접대와 송별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옛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가보실까요?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식탁에서의 교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싫어하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의 순결성을 고수하는데 또 헌신했던 그들의 신앙으로 본다면 불경스러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거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뜨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에 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